오마이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흑인 사망 사건으로 촉발된 미 전역의 폭력 시위와 관련해 군대를 동원해 진압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시위 과정에서의 광범위한 파괴 행위를 국내 테러라고 비난하면서 모든 주지사에게 시위 진압을 위해 충분한 수의 주방위군을 배치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도시나 주정부가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거부한다면 미군을 배치해 그들을 위해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현재 벌어지고 있는 테러의 조직자들은 가혹한 형사처벌과 장기 징역형 등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는 지난달 25일 백인 경찰이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의 목을 무릎으로 찍어 누르는 등 과잉 진압으로 사망하게 됐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미국 내 시위 사태와 관련해 미국 당국에는 시위대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자제할 것을, 시위대에는 평화적 시위를 촉구했다고 유엔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은 어제 기자들에게 불만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하지만 이는 평화적인 방식으로 표현돼야 하며 미 당국 역시 시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자제력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전 세계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다양성은 위협이 아니라 풍요로움이라면서 어떤 나라에서든 다양한 사회의 성공은 사회적 유대에 대한 막대한 투자를 필요로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두자릭 대변인은 이어 우리는 전 세계 경찰력이 충분한 인권 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말해왔고 경찰이 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사회적 심리적 지원에 대한 투자도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오는 9월 주요 7개국 G7 확대 정상회의 참석을 초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 대통령실은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이 같은 뜻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로 예정됐던 G7 정상회의를 9월로 연기하고 한국과 호주, 인도, 러시아 등 4국을 추가로 초청해 중국에 대해 논의하기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의 통화는 미중 간 대립 국면에서 러시아가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앞서 러시아 크렘린궁은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 제안을 받아들일지 결정하기 전에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도 전화통화를 갖고 올해 말 G7 정상회의 개최를 위한 진전 방안들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미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18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미 존스홉킨스 대학에 따르면 오늘 오전 현재 미국 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는 181만여 명에 달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전체 사망자는 10만 5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카지노들은 이번 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예방책을 적용해 재개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MGM 리조트 인터내셔널은 어제 언론이 자사 카지노 중 한 곳에서 준비 조치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이 회사는 사회적 거리 두기 확보를 위해 슬롯 머신의 수를 줄이고 딜러와 손님 사이에 유리 장벽을 설치했습니다. 전 세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6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미 존스홉킨스 대학에 따르면 오늘 오전 현재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누적 확진자와 사망자는 각각 620만여 명과 37만여 명에 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정점을 지났다는 평가와 함께 부분 또는 전면적인 경제 재가동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중남미에서는 여전히 감염 사례가 급증하면서 역내 확진자가 9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확산이 제일 늦게 시작된 아프리카는 확진자가 1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한국 정부는 자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세계무역기구 WTO 제소 절차를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오늘 언론 브리핑에서 일본이 문제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WTO 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일본과의 대화도 계속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VOA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6월 2일 화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한 두 나라 정상은 1일 전화통화를 갖고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을 G7에 초청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G7 회의 확대를 언급한 데 대해 중국 견제세임법이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의 외교, 군사, 경제적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미 국무부는 미중 사이의 양자태기를 각국에 강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가끔 구름 끼고 오후부터 밤사이 평안북도와 함경북도 북부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4도에서 16도, 낮 최고는 19도에서 27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 내지 1.5m, 서해에서는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1일 전화 통화를 갖고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개최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에게 G7 정상회의 참석을 초청했고 문 대통령은 이를 수락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백악관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이날 전화통화에서 올해 말 G7 정상회의 개최를 위한 진전 방안들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정상은 또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병과 전 세계 경제력을 복원하는 방안을 포함한 다양한 경제와 국가 안보 관련 사안들에 대해 논의했다고 백악관은 전했습니다. 이에 앞서 한국 청와대는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초청에 기꺼이 응할 것이고 방역과 경제 양면에서 한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금년도 G7의 확대 형태로 대면 확대 정상회의가 개최되면 포스트 코로나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면서 적절한 시기에 대면 회의로 성공적으로 개최된다면 세계가 정상적인 상황과 경제로 돌아간다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G7 체제는 낡은 체제로 현재 국제정세를 반영하지 못한다며 이를 G11이나 G12 체제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중이라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G7 체제 전환에 공감하며 한국과 호주, 인도, 러시아를 초청한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응답했다고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로 예정됐던 G7 정상회의를 9월로 연기하고 한국, 호주, 인도, 러시아 등 4개국을 추가로 초청하겠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주요 7개국 회의 확대를 언급한 데 대해 미중 갈등 심화에 따른 중국 견제 세임법이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 등의 좋은 기회일 수 있지만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양자 태기를 압박받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분석합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 주요 7개국 회의 G7이 낡은 체제로서 현재의 국제정세를 반영하지 못한다며 러시아, 한국, 호주, 인도를 포함하는 확대 회의를 9월 중 개최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백악관 특별보좌관을 지낸 더글라스 팔 박사는 1일 VOA에 대통령의 G7 회의 확대 방침은 명백히 중국을 배제하고 견제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팔 전 보좌관은 올해 G7 확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경제 재건이 주요 의제라면 세계 경제 규모 2위인 중국을 배제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팔 전 보좌관은 중국이 배제되는 이례적 상황에서 한국 대통령의 참가 표명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적어도 중국의 관점에선 한국의 대중 견제 참여를 인식하고 향후 압박 수위를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팔 전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를 다시 대화 상대로 편입시키는 움직임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냉전 시절 소련을 고립시키기 위한 대중 유화 조치, 이른바 키신저 모델을 거꾸로 중국에 적용하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중국과의 연계를 통한 미국의 고립이 더 이득이라고 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중러 분열 시도가 성공할 가능성은 낮다고 파일전 보좌관은 전망했습니다. 한국과 러시아 대사를 지낸 알렉산더 버시바우 전 국방부 국제안보 담당 차관보는 지난 4년 동안 워싱턴 정가에서는 러시아의 재편입을 주장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에 의구심을 나타내는 목소리가 많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주요 정상회의 재편입 시사 발언은 기존 유럽 회원국의 반발과 함께 대중국 견제 명분을 약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Russia is the wrong fit because it's not an ally of China, but it's closely aligned with China. 버시바우 전 차관보는 특히 중러 간 분열 시도 책은 러시아에 대한 면밀한 손익 분석이 동반된다며 러시아와 중국이 여전히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제안은 장기 전략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최근 영국을 중심으로 대서양 국가들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상대적 소외감을 나타내기 시작했다며 직접적인 위협인 러시아와 더불어 한국, 호주, 인도의 참여는 이 같은 위기감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빈센트 프록스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G7 확대 방침은 세계 핵심 국가들을 바라보는 미국의 시각이 반영됐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각이 반드시 직접적으로 대중 견제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단정하기는 이르다고 말했습니다.
Now there's a question of whether that has to do with China policy or not. I wouldn't read too much into it at this point.
브룩스 전 사령관은 오히려 한국, 호주, 인도를 포함하는 방안은 중국의 국제 질서 편입 거부 움직임과 비교해 이들 국가의 모범적 사례를 부각하면서 더 조화로운 세계 질서 재편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Brooks 전 사령관은 자신의 경험에 따르면 중국은 이런 움직임을 자동적으로 반중국 연대 형성 움직임으로 오판하는 경향이 있다며 현재 미국이 중국과의 관여를 완전히 끝내기로 공표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미국이 중국의 외교, 군사, 경제적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미 국무부는 미중 사이의 양자 태기를 각국에 강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은 우리와 중국 중 한쪽을 택할 것을 국가들에 요구하지 않는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관 계좌는 미중 관계 악화 속에서 한국이 어느 편에 설지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중국의 공식 국호인 중화인민공화국을 사용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G7,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한국의 합류를 희망했고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도 중국의 군사 위협에 대응할 동맹 파트너로 한국을 언급했습니다. 중국 정부도 주한미군이 경북 성주군 사드기지 내 노후 미사일을 기습 교체하자 사드 배치에 반대한다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국무부는 미국은 중국의 이익을 훼손하지 말고 중한 관계를 방해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는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발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한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에 북한이 한국에서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포함된 데 대해 우리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고 유엔 제재를 완전히 이행하고 집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은 남북이 상대방 지역이나 제3국에서 공동으로 투자하고 사업 수행 결과 발생하는 이윤을 투자 비율이나 계약 조건에 따라 분배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개정안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될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국제사회 대북 제재를 포함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며 갑자기 남북관계 속도를 높이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파나마가 의도적인 선박 위치 추적 장치 부정 조작에 선박 등록 취소 조치까지 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해상주의보를 통해 북한 등의 부정 조작을 지적한 이후 나온 조치입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파나마 양 당국이 최근 의도적으로 선박 위치 추적 장치를 끄거나 부정 조작해 운영하는 모든 파나마 선적 선박에 제재를 가할 것이라는 내용의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파나마 선적 선박 중 상선 총국의 허가 없이 선박 자동 식별 장치와 선박 장거리 위치 추적 장치 작동을 불능으로 만들거나 조작 혹은 변경하는 경우 파나마 관할 수역 내에서 억류 또는 통제됐던 모든 선박에 적용된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제재를 적용할 것이라는 경고가 담겼습니다. 또한 파나마 상선 총국이 1년 내내 모든 선박을 감시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선박 위치 추적 장치가 작동을 중단하거나 위치를 보고하지 않을 경우 경부가 자동적으로 내부 수사 착수 책임이 있는 항해 해양 안전부서로 발송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위치 추적 장치의 신호 누락을 정당화할 수 있는 기술적 근거가 없다면 해당 선박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선박이 위치 추적 장치 부정 조작 행위를 정기적으로 실행했다고 판명되는 경우에는 선박 등록을 취소하거나 선박 등록에서 삭제될 수 있다고 적시했습니다. 또 작년 8월 발표된 결의에 따라 불법 행위에 가담한 선박들은 최대 1만 달러까지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추가 제재를 피하기 위해 선박들은 국내법과 파나마가 비준한 국제 규약을 전면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파나마 해양당국은 작년 8월 선박 자동식별 장치와 선박 장거리 위치 추적의 부정 조작에 대응한 제재와 규제 조항을 담은 결의를 발표했다며 관련 제재 조치를 다시 강조하기 위해 이번에 공고를 개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파나마 당국의 이번 공고는 특정 사례를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전문가 패널과 미국 정부는 선박 위치 추적 장치 부정 조작을 북한의 주요 제재 회피 수단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 국무부 재무부 해양경비대는 지난달 14일 합동으로 북한, 이란, 시리아의 불법 해상 활동에 대한 주의보를 발령하면서 선박 자동식별장치를 의도적으로 끄거나 조작하는 행위를 세 나라의 공통적인 기만적 선적 관행으로 지목했습니다. 파나마는 다른 나라 선박의 등록을 허용해주는 편의 취적국으로 북한 당국이 해상 제재 회피 활동에 편의 취적을 악용한 전례가 있어 이번 파나마 당국의 조치가 주목됩니다. 파나마 정부는 2016년에 제출한 대북결의 2270호 이행 보고서에서 북한과 관련된 모든 선박이 파나마 정부 등록 자료에서 삭제됐다고 밝히면서 북한 당국의 파나마 선적 취득 요청을 계속 거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파나마 선적 선박은 불법 유류 환적 혐의로 한국 정부에 의해 억류된 선박 코티 등 북한의 해상 제재 회피 활동에 여러 차례 연루된 바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위원회는 2018년 10월 선박 간 유류 환적에 가담한 파나마 선적 선박 주척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는데 실제로 이 선박은 대만 회사들이 소유했습니다. 파나마 당국은 같은 해 11월 대북 제재위원회에 제출한 이행 보고서에서 코티 등 안보리 대북 결의 위반 소지가 있는 자국 선박 9척의 등록을 취소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파나마는 태평양과 대서양을 잇는 운하를 보유한 나라로 파나마 해양당국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현재 8,000척 이상의 등록 선박을 보유한 세계 최대의 국영선박 등록 기관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뉴스 지다 켬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북한은 제재 이행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나라 중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미국 기업연구소가 1일 공개한 인터넷 방송 인터뷰에서 제재가 효과적이긴 했지만 그동안 북한이나 베네수엘라, 이란에 대해 완전하게 이행하지는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미국이 어떻게 합리적으로 제재를 집행하고 달성할지에 대해 좋은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법무부가 최근 25억 달러 규모의 북한 돈 세탁에 관여한 혐의로 북한과 중국 국적자 30여 명을 기소한 사건은 중국의 협조 없이는 북한의 불법 활동을 완전히 차단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대니얼 글레이저 전 미 재무부 차관보가 밝혔습니다. 글레이저 전 차관보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최대 압박은 중국의 협력이 있어야 실현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와 바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북한에 대한 금융 제재를 주도했던 대니얼 글레이저 전 재무부 테러 금융정보 담당 차관보를 김카니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미 법무부의 이번 기소 조치는 미국이 북한을 상대로 한 최대 규모의 법 집행으로 꼽히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Well, it should come as no surprise, this indictment. We all know that North Korea.
이번 기소 조치는 놀랄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북한이 공격적으로 핵 프로그램을 추구하고 있고 전 세계가 이를 종식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북한은 핵 프로그램을 유지하기 위해 불법 금융거래에 관여한 오랜 역사가 있습니다. 미 행정부들은 과거 수십 년 동안 북한의 불법 행위들에 대처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이번 기소 조치는 북한이 불법 금융거래를 하기 최대한 어렵게 만들기 위한 가장 최근의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를 북한의 불법 금융거래를 막기 위한 트럼프 행정부의 가장 최근의 시도라고 하셨는데요. 북한 국적자 등이 실제 기소된 건 지난 2월입니다. 미북 대화 교착 상황이 법무부의 기소 사실 공개와 어떤 연관이 있다고 보십니까?
It's always a tricky issue when you try to link criminal indictments and criminal process. I think that the two don't really go hand in hand.
기소 등 형사 절차를 외교적 진전 상황과 연계시키는 것은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이 두 사안은 맞물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형사 절차와 외교적 진전 상황을 조율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법무부의 이번 조치가 북한 문제와 관련한 시기, 중국에 대한 불만과 관련한 행정부의 좌절감의 표시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기소는 외교의 도구가 아닙니다. 기소된 개인들의 유죄가 판명될 경우 이들은 미국법을 위반한 것이고 법무부는 이런 방식으로 미국의 금융 시스템을 확인할 모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오랫동안 중국, 러시아, 쿠웨이트 등지에서 돈 세탁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북한의 금융 제재 회피 방법이 이전에 비해 얼마나 진전됐습니까?
There's only a finite number of ways you can evade sanctions, but in other ways there's infinite variations.
제재를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은 제한적이지만 제재 회피를 위한 노력은 무한대로 다양합니다. 법무부의 이번 조치를 보면 북한이 이전에 관여했던 불법 금융활동 방법과 같습니다. 북한은 유령회사를 세우고 강력한 법과 집행력을 갖고 있지 않은 나라들을 목표로 합니다.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은 북한의 불법 활동들을 적발해 종식시키려고 하지만 북한은 상황에 맞게 적응해왔습니다. 중국이 북한을 국제금융체제로부터 완전히 차단하겠다는 전략적 결정을 하기 전에는 북한의 불법 활동을 완전히 차단할 순 없을 겁니다. 중국이 그런 전략적 결정을 할 때까지 북한은 제재를 회피할 방법을 찾을 겁니다.
중국 금융권이 북한의 대규모 불법 돈 세탁에 협력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미국 정부가 이들 중국 금융기관들에 대해 세컨더리 보이콧, 즉 3자 제재에 나설 것으로 보십니까?
They certainly have the authority to impose secondary sanctions on financial institutions around the world.
미국 정부는 은밀한 활동을 하는 전 세계 금융기관에 세컨더리 보이콧을 가할 권한이 물론 있습니다. 이 금융기관들이 중국에 위치해 있다면 해당 기관들은 그런 조치들에 취약해지겠죠. 하지만 재무부와 행정부가 실제로 세컨더리 보이콧에 나설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들 중국은행들 중 일부는 크고 매우 중요한 은행들입니다. 이들은 국제금융 커뮤니티의 책임 있는 참여자들이고 북한의 불법 행위에 의해 악용될 수도 있습니다. 또 북한의 불법 금융거래를 단속해야 합니다. 미국은 이전에도 전 세계 금융기관들의 벌금을 물은 적이 있으며 이번에도 제재를 가할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중국 대형 은행들의 세컨더리 보이콧을 가하기엔 미국의 정치적 부담이 클 것이라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미국이 이번에 중국 금융기관들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I mean, I think we shouldn't get too distracted by the term secondary sanctions. The U.S. has always had the ability to impose.
세컨더리 보이콧이라는 용어에 너무 치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언제나 북한을 돕는 금융기관들의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세컨더리 보이콧이 미국이 사용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도구라는 문제가 아닙니다. 세컨더리 보이콧 이전에도 미국은 북한을 돕는 기관들을 제재했습니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제재를 더 강력하게 이행하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법무부는 북한 국적 28명과 함께 중국인 국적자 5명도 기소했습니다. 이들이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적어 보이는데 중국에 어떤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십니까?
If these are individuals who are in the financial world, who are in the banking world, the effect of these and the effect of any
기소된 중국 국적자들이 금융권, 은행권에 있다면 기소의 효과 그리고 이들에 대한 제재 효과는 엄청날 겁니다. 국제금융체제에서 거래를 평상시처럼 할 수 없게 될 겁니다. 미국이 전 세계에 보내는 메시지는 미국의 금융 시스템에 접근하는 데는 책임이 따른다는 겁니다. 미국 법이나 제재를 위반하는데 미국 금융 시스템을 이용해서는 안 되며 만약 미국이 이를 적발하면 더 이상 미국 금융 시스템을 통해 거래할 수 없다는 겁니다.
북한과 관련한 조치는 국무부와 재무부가 해왔는데 법무부가 행동에 나선 것은 이례적인 일 아닙니까?
Well, this isn't the first DOJ action with respect to North Korea. Again, there's many.
법무부의 이번 조치는 북한과 관련해 첫 번째가 아닙니다. 미국 정부는 대북 정책과 관련해 항상 범정부적 접근법을 택해왔습니다. 북한과 관련한 조치들을 조율하는 다양한 부처들이 있고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확인하는 부처들이 있습니다. 재무부는 제재와 관련한 권한이 있고 미 애국법에 따른 권한이 있습니다. 법무부만의 권한이 있고 국무부도 국무부만의 역할이 있습니다. 대북 정책에 관여하고 있는 다양한 미국 내 부처들은 고유의 권한들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 압박 캠페인이 약화됐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과거 부시와 오바마 행정부 시절 재무부에 근무했을 때와 비교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압박 강도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Yeah, I have to confess I've never fully understood what the term maximum pressure means either in the Iran context.
솔직히 얘기하자면 이란 혹은 북한과 관련해 최대 압박이 무엇을 뜻하는 건지 한 번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나 부시 행정부가 그랬던 것처럼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제재를 가하는데 굉장히 진지하다는 것을 나타낸다는 슬로건이라는 점 외에 말입니다. 대북 압박이 커질 때가 있고 약해질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미국의 금융 시스템이 북한으로부터 악용되는 것으로부터 보호하고 북한이 미국 금융 시스템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진지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최대의 압박은 북한과 같은 나라가 국제 금융 체제에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 알아내 목표로 삼고 압박을 가하는 똑똑한 제재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을 실현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Do you think that the appropriate response to North Korea at this time is to maintain pressure on North Korea and even increase pressure? But again,
현재 북한에 대한 적절한 대응은 압박을 유지하고 또 압박을 증가시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북한이 금융 시스템에 접근하는 방법들을 규명하고 그 방법들을 차단해야 합니다. 미국은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특정 시점에 중국과 영내 다른 나라들의 강력한 협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북한을 아프게 하는 최대 압박 캠페인이 될 겁니다.
지금까지 대니엘 글레이저 전 재무부 테러 금융 담당 차관보로부터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제재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김카니 기자였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제재가 인도적 지원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폭넓은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북 인도 지원을 위해 특정 면허를 신청한 비정부 기구나 자선단체들과도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재무부는 북한 등 미국 제재 대상 지역에 거주하는 민간인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계속 지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재무부 대변인은 1일 세계 최대 기금 모금 사이트인 고펀드미가 한인 단체인 미주민주참여포럼의 신종 코로나 관련 대북 지원 모금을 불허한 것에 대한 입장을 묻는 VOA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재무부 산하 해외 자산 통제 실이 미국의 제재가 인도적 지원의 전달과 이전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폭넓은 제재 면제와 허가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해외 자산 통제 실이 최근 북한 등 제재 프로그램 아래서 인도시 관련 지원과 무역을 위한 가장 적절한 제재 면제, 예외, 허가를 강조한 통합 지침을 제공하는 설명 자료를 발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기존의 일반 면허나 특정 면허를 통해서 이미 해외 자산 통제실의 제재 면허나 허가를 받지 않은 거래의 경우에도 북한 지역 사회에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비정부기구와 자선단체의 특정 면허 신청에 일상적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 대변인은 미 재무부는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에 맞선 싸움에서 각국 정부와 시민들과 함께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미주민주참여포럼은 코로나 방역을 위한 대북 의료용품 지원을 위한 모금 계정을 개설하려 했지만 고펀드미는 제재 대상자와 연관된 모금 활동을 금지한다는 회사 이용 약관을 이유로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VOA 뉴스 지다켬입니다.
올해 북한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6%로 고난의 행군 시기 이후 최악을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중국의 경제성장이 둔화한 데 따른 충격이 클 것이란 분석입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 주요 신용평가사인 피치 산하 피치 솔루션스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 경제가 올해 6% 역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연초에 전망했던 올해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 3.7%에서 마이너스 6%로 무려 10%포인트 가까이 하향 조정한 겁니다. 피치 솔루션스는 북한 경제 성장률을 조정한 핵심 요인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과 세계 경제에 미친 충격을 꼽았습니다. 지난해 6.1%를 기록했던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올해 1.1%로 둔화하고 세계 경제도 최소한 3% 이상 하락하는 데 따른 영향을 받을 것이란 겁니다. 피치 솔루션스가 전망한 북한의 올해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 6%는 고난의 행군 시기인 1997년에 기록한 마이너스 6.5% 이후 23년 만에 최악의 수치입니다. 피치 솔루션스 경제 분석가들은 보고서에서 북한의 자금 공급원이 상당히 고갈됨에 따라 정부가 경제 활동을 지원하는 게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북한 정권이 핵미사일 개발에 따른 국제사회 대규모 제재를 받는 상황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경제가 더 악화할 것이라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중국 해관 총소와 한국 국정원에 따르면 북한 대외무역의 95%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의 경우 올 1분기 교역 규모가 전년에 비해 절반 이상 줄었고 지난달은 2,400만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10배가 줄었습니다. 조지타운 대학의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교수는 이를 VOA에 북한 경제에 대한 피치의 전망은 새삼스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It's pretty clear they're having a bad time now and the economy probably is in decline.
북한 경제는 제재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북중 국경 봉쇄 때문에 마이너스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이란 겁니다. 브라운 교수는 북한 경제는 누구나 추측을 전제로 한다면서 하지만 이미 제재로 큰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앞서 피치가 전망했던 3.7%도 너무 높게 잡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큰 타격을 받은 국가 공식 경제에 비해서 성장세를 보이던 민간 경제가 전염병에 따른 국경 봉쇄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올해 북한 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Now I think the private economy also is slowing. So it's a much, much worse situation now, I think.
브라운 교수는 하지만 고난의 행군 시기보다는 상황이 나은 것으로 보인다며 개인적으로 올해 마이너스 5%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벤자민 실버스타인 미 외교정책연구소 연구원은 이를 VOA에 북한 자료가 너무 부족한 상황에서 정확한 수치를 전망하는 건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경제 상황이 좋지 않지만 고난의 행군 시기는 경제가 지금보다 훨씬 악화됐었다며 수치를 통해 당시와 비교하는 건 무리란 반응을 보였습니다. 북한 경제 성장 전망에 대한 피치의 하향 조정에 따라 유엔 등 다른 국제기구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관심사입니다. 유엔 경제사회국과 유엔 무역개발회의 등 여러 유엔기구는 올해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북한의 경제 성장률을 1.8%로 전망했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2017년과 18년에 각각 마이너스 3.5%, 마이너스 4.2%의 역성장을 보였지만 지난해엔 1.8% 성장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한편 피치는 지난주 추가 발표한 보고서에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지난달 전망했던 마이너스 3.9%에서 마이너스 4.6%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5.6%, 중국 0.7%, 유로존 마이너스 8.2%, 한국은 마이너스 1.2% 전망했습니다. 피치는 하지만 북한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국의 경우 내년에 소비 지출이 7.1%, 고정 투자는 9.7%로 반등하면서 전체 경제 성장률은 7.9%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BN 뉴스 김영구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주춤했던 북한 관련 미 법원 사건들이 다시 움직이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엔 주재 북한 대사관의 이메일 접속과 관련한 세부 내용을 공개해달라는 요청이 미 법원에 제기돼 주목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에서 열린 가상화폐 회의에 참석했다가 지난해 11월 미 연방수사국에 체포된 버질 그리피스 씨의 변호인이 지난 29일 법원에 서한을 보냈습니다.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가 사용해온 미국의 통신회사 버라이즌의 이메일의 세부 내용을 열람할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당초 그리피스 씨는 최초 북한으로 향하기 전 뉴욕의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와 이메일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북한 대표부가 뉴욕 맨해튼 이외의 지역에서 이메일을 열람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만약 북한 대표부가 이메일을 열어본 곳이 맨해튼이 아니라면 현재 사건이 진행 중인 뉴욕의 남부 법원에 관할이 없다는 의견을 서한에 담았습니다. 미 법조계 관계자는 31일 BOE에 뉴욕 남부 법원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재판을 받겠다는 의도로 보인다며 이는 금융범죄에 대해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기소를 한다는 평판을 지닌 뉴욕 남부 법원을 피하려는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앞서 그리피스 씨의 변호인은 버라이즌 등의 관련 내용을 요청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미 법원에 계류 중인 북한 관련 사건들에서 다시 분주한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폐쇄되거나 제한적으로 운영돼 왔던 미 법원들과 로펌 등 관련 기관들이 일부 운영을 재개하면서 법원에 계류되어 온 북한 관련 형사사건과 민사소송 등에도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북한에서 억류됐다가 이후 미국으로 송환된 직후 숨진 오토 원비어의 소송도 그중 하나입니다. 지난달 8일 오토 원비어의 어머니 신디 원비어 씨는 북한 관련 자금 2,379만 달러를 보관 중인 미국의 웰스파고와 JP모건 체이스, 뉴욕 멜론 은행에 대한 보호명령 요청서를 제출해 같은 달 11일 이를 승인받았습니다. 앞서 원비어 씨 변호인은 올해 2월 이들 은행들로부터 자금 공개에 대한 동의를 받았지만 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보호명령은 약 3개월이 지나서야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또 지난 28일 북한 조선무역은행 관계자 33명이 대거 연방대배심에 기소된 사건 역시 실제 기소는 지난 2월이었지만 공개는 약 4개월 뒤 이뤄졌습니다. 해당 피의자들이 북한 등에 거주하고 있어 미국 법원에 설 가능성은 낮지만 최소한 북한 관련 사건들이 다시 활기를 띠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로 꼽힙니다. 검사 출신인 한국계 미 변호사는 28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국 정부의 의지가 엿보인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해외에서 일어난 범죄도 이것이 미국의 금융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법을 위반하게 되면 체포 가능성 여부를 떠나서 미국 정부가 이들을 처벌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중단됐던 다른 법원 계류 소송과 사건들도 조만간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1960년대 북한에 억류됐다 풀려난 미 해군 정보함 푸에블로호 승조원들이 북한 정권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의 판결이 주요 사례입니다. 앞서 워싱턴 DC 연방법원은 지난해 10월 공개한 의견문에서 북한이 원고 측의 모든 청구에 대해 책임이 있다며 원고가 요청한 부분 궐석 판결을 승인했습니다. 사실상 승소 판결을 내린 것이지만 최종 판결문은 승조원들에 대한 구체적인 배상금 액수 등을 합산해 올해 초 나올 예정이었습니다. 이번 소송에는 승조원 46명과 가족 89명, 사망한 승조원의 상속인 36명 등 171명이 최종 참여해 북한을 상대로 미 법원에 제기된 소송 중 규모가 가장 큽니다. 또 북한의 배상 책임도 과거 판례 등을 고려할 때 수억 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돼 역대 최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한이 배후인 것으로 추정되는 해커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미국 기업 마이크로소프트의 소송은 관련 조사 시한이 이미 끝난 상태로 언제든 결과가 발표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 1월 미 법원에 신원이 불분명한 피고를 밝혀낼 수 있도록 추가 시간을 요청했고 법원은 120일 내 조사를 끝내라며 원고 측 요청을 받아들였었습니다. 이에 따라 마이크로소프트에 주어진 시한은 5월 15일로 끝났지만 그 결과는 보름이 지난 현재까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미 법원에 제기된 북한 관련 형사와 민사소송은 10여 건으로 추산됩니다. 하지만 공개되지 않은 대북제재 위반 사건이나 민사소송 등을 합하면 현재 알려진 것보다 더 많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최근 움직임을 보인 사건을 제외하면 북한과 중국, 싱가포르 국적자 등 소재가 불분명한 제3국인이 연루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재판 재개 시점이 불투명한 상태로 장기간 법원에 계류돼 있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뷰이 뉴스 함재합니다.
한국에 새롭게 배치된 주한미군 병사들 사이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잇따라 나왔습니다. 주한미군 관련 누적 확진자 수는 현재까지 총 31명이지만 이 가운데 28명이 완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한미군 사령부는 지난달 30일 민간 항공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미 여군 병사가 오산 공군기지로 이동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검사를 받은 결과 양성이 나왔다고 1일 밝혔습니다. 주한미군은 신속한 격리 조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한적인 역학조사만 이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7일에도 미국 정부 전세기를 타고 미국에서 출발해 오산 공군기지에 도착한 병사 2명이 신종 코로나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평택 미군기지인 캠퍼 험프리스 격리구역으로 이동해 검사를 받았고 양성이 나온 이후 확진자 격리시설로 이송됐습니다. 그동안 주한미군 관련 확진자들은 주로 한국 내에서 감염돼 나타났지만 이처럼 한국에 새롭게 배치돼 입국한 미군 병사들 사이에서 잇따라 확진자가 나오면서 주한미군과 한국 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 외부 유입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은 해외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모든 인원을 최소 14일간 격리 조치하고 신종 코로나 검사에서 음성 판정이 나온 뒤 격리를 해제합니다. 주한미군 관련 신종 코로나 누적 확진자 수는 모두 31명으로 이 가운데 28명은 완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한미군은 한국을 위협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연합 방위태세를 공고히 유지하고 있다며 병력 보호를 위한 신중한 예방조치도 시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주한미군은 앞서 지난달 23일 신종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시행 중인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90일 연장해 오는 8월 20일까지 효력을 유지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주한미군은 지난 3월 25일 신종 코로나가 주한미군 시설 인근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커지자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4월 24일 한 차례 30일간 연장했었습니다. 비상사태 연장으로 주한미군 사령관은 주한미군 소속 군인과 민간인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 검사와 격리 조치 등 감염병 대응에 필요한 조치를 할 권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하루 확진자 수 증가세가 한 자릿수로 진정되면서 지난달 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생활 속 거리두기로 완화한 한국 방역당국은 최근 수도권에 신규 확진자가 집중되면서 수도권 대유행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한국중앙방역대책본부는 2일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38명 늘어 누적 확진자는 11,541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새로 확진된 환자 가운데 지역 발생은 37명이었는데 이들 모두가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나왔고 교회, 소모임 집단 감염이 주된 요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2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현재 수도권에서 종교소모임, 사업장, 학원 등 다양한 장소에서 신종 코로나 감염이 전파되는 양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인구 밀집도가 높고 유동 인구가 많은 수도권의 경우 이러한 확산세가 계속되어 다수가 밀접한 공간에서 전파되는 경우 대규모 유행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방역당국은 그러나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전국적인 생활 속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매주 화요일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서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시간입니다. 지난주부터 미국 남부 앨라바마주에서 살고 있는 테레사 김씨의 사연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테레사 씨의 두 번째 사연 장량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2005년 예기치 않은 일로 갑작스럽게 가족을 떠나게 됐던 테레사 김씨. 탈북 당시 거친 물살과 싸우며 두만강을 건너면서 나의 삶을 이런 소용돌이에 휩쓸리게 두지 않을 거라 다짐했었습니다. 어떻게든 한국에 도착해 가족들을 데리고 올 생각으로 마음을 다졌던 테레사 씨. 탈북한 지 2년 만에 중국에서 언니와 동생을 만난 테레사 씨는 중국을 떠날 여정을 서둘렀습니다.
예, 직접 했어요. 저는 미국 대사관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니까 그쪽에서 영어로 받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영어로 한자도 모르고 전화를 놨어요. 그쪽에서 막 영어로 얘기하더라고. 그래 놓고 이제 다시 생각을 해봐서 어떻게 할 것인가. 팩스를 한번 보내보자. 그래서 거기 가서 종이다가 그냥 저희는 탈북자인데 우린 두 자매다. 우리 지금 위험한 상황인데 또 도움을 요청한다.
언니는 한국에 있는 딸을 만나러 이미 길을 떠났고 동생과 함께 미국에 가기 위해 베이징에 있는 미 대사관을 접촉한 겁니다. 테레사 씨가 당초 계획했던 목적지는 한국. 왜 미국으로 바꿨을까요?
그래서
거기 가서 한국에서 동생과 만난 다음에 미국으로 갈 거라 결정하셨어요?
아니요. 이거는 연길에 있을 때부터 결정했어요. 그 어느 집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집에 한국 TV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국 TV를 보게 됐는데 뉴스에서 2005년이죠. 그게 이제 12월이 됐어요. 근데 그 집에서 뉴스를 보는데 탈북자들을 미국으로 받는다는 그거를 뉴스로 딱 보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거기 앉아서 그거 듣다가 내가 갈 곳은 미국이다. 딱 거기서 정했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는 지금까지는 갈 길이 하나도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짧아서 3년 목표를 잡은 게 길어서 10년 안에 내 무조건 간다 하고 계획 딱 잡고 있었죠.
동생은 언니의 결정에 찬성했습니다. 평양시를 중심으로 미국 영화가 수시로 방영돼 미국과 북한의 차이를 이미 인식하고 있었다는 테레사 씨.
북한 사람들이 모든 머릿속의 생각은 한국보다 미국이 더 모든 게 좋다는 그런 생각을 항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북한에는 한국 영화는 안 돌리면 안 돌려지 미국 영화는 많이 돌려요. 그러니까 미국 영화를 계속 보게 되잖아요. 영화들 많아요. 하여튼 너무 많이 봐서. 근데 보면 미국에 사는 거랑 이게 생활상 영화를 보다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한국보다 미국이 좋다는 이런 생각 항상 가지고.
2005년 연길에서 우연히 본 텔레비전 뉴스가 아니었다면 한국에 있었을지도 모를 테레사 김 씨가 2007년 상하이에서 베이징 주재 미국 대사관에 팩스를 보내고 연락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하고 우리 연락처를 그냥 남겼죠. 거기다가. 근데 한 시간 만에 전화가 탁 왔더라고요. 팩스 딱 들어갔는데, 예.
마치 짜여진 각본 같았습니다.
이제 지금 어디에 있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상해에 있다 하니까 북경으로 찾아올 수 있냐고 그러더라고요. 찾아갈 수 있다고. 그랬더만 그 사람들이 내일 어디로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목사님한테 도움을 요청했죠. 목사님한테.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그날 저녁 버스에 우리를 태워줬어요. 저녁에 북경으로 가는 버스에 내 동생하고 나하고 그 버스에 올랐죠.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도착해서 어느 호텔 앞에 찾아오라고 했는데 거기 가니까 차가 나와 있더라고. 그 남자 한 분에 여자 한 분이 있었어요. 한국. 그냥 우리가 그렇게 어제 밖에서는 얘기를 길게 할 시간 없어. 그냥 차 타고 그냥 갔죠.
상하이에서 남의 집 아이를 돌보던 일을 하던 테레사 씨는 이 일이 있기 수개월 전부터 당시 두 자매를 도와준 교회의 보살핌을 받았었습니다. 두 자매는 탈북한 지 2년 만인 2007년 초 미국 정부의 보호를 받게 됐고 다른 탈북민들과 함께 베이징의 한 호텔에 머물렀습니다.
전날부터 들어가니까 거기서 뭐가 필요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필요한 것들 있으면 얘기하라. 먹을 거든지 뭐 입을 거든지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하라고 그러더라고요.
필요한 물건들을 제공받고 식비도 따로 받았습니다. 테레사 씨는 당시 요구했던 것과 똑같은 물건을 취재진에게 보여주는데요.
그래서 저는 대사관에 뭘 요구했냐면 영어 사전, 영한 사전, 이 사전을 달라고 제가 요구했어요. 그때 받았는데 이거는 그때 받은 게 아니고 똑같은 게야.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끝나고 거기 있는 애들한테다가 넘겨주고 왔죠. 다른 애들도 공부해야 되니까. 근데 이거를 언니가 한국에 먼저 가가지고 나한테 다 보내주더라고. 그래서 이거 언니 보내준 거예요. 똑같은 게. 그러니까 미국 가니까 영어를 한자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 그러니까 가서 영어를 말을 하려면 벌어먹고 살려면 영어를 알아야 살 거 아니에요. 딱 앞에다 갖다 놓고 둘이서 침대에서 일어나면 공부를 둘이 마주 앉아서 했어. 근데 나는 영어를 한자도 몰라요. 발음 기호도 못했어. 발음 기호를 알아야 읽겠는데 이 영어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 근데 내 동생은 영어를 배웠어요. 저는 러시아어를 배우고 거기 그쪽에서. 그러니까 내 동생이 영어를 잘해. 그래서 얘한테서 기초 공부를 배웠죠.
ABCDEFG HIJK LMNOP. 눈을 뜨면 책상에 앉아 동생과 함께 경쟁적으로 공부했다고 말하는 테레사 씨.
제 동생이 공부하는데 아주 꾸준해요. 엄청 꾸준해. 책을 한번 잡았다 하면 그거를 탁 파고 두고 하는 성격인데 둘이니까 공부하는 게 이제 경쟁적으로 해. 안 하다가도 내 하면 막 동생 따라하고 또 동생 하면 내 또 따라하고 이렇게 해서 둘이서 경쟁이 되더라고. 혼자 하는 것보다. 그래서 침대도 책상을 가운데다 놓고 침대를 양쪽에 놓고 침대에서 그냥 툭 일어나면 책상 마주 앉게 이렇게 만들어놨어. 그리고 거기서 이제 컴퓨터를 할 수는 없는 인터넷은 연결이 안 돼 있어요. 못하게 하는데 이제 CD를 거기다가 이어가지고 미국 노래를 들어가지고 발음 기억 발음을 들었어. 미국 노래.
잠깐 바람을 쐬러 나가거나 장을 보러 가거나 식사하고 잠자는 시간을 빼면 영어 공부에만 매달렸다고 말합니다. 단어를 암기하고 문장까지 암기하면서 동생과 기초 회화가 가능해진 어느 날 또 다른 도전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영어가 이제 조금 대화가 된다 할 때 이제 원어민 선생님 붙여줄 수 없냐고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대사관에서 예. 원어민 선생님 하나 붙여주더라고. 남자 선생님이 이제 하루에 한 시간씩 와서 대화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제일 먼저 물어본 게 결혼했냐 그거 물어봤어요. 예, 근데 그분이 안 했다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Why not? 하고 물어봤어. 그게 이제 지금 기억에 나. 그렇게 해서 대화를 시작했어. I have a dream,
a song to sing. Why not? 왜 안 되겠어? 라는 질문은 그동안 난관을 잘 뚫고 나갔던 테레사 씨가 할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테레사 씨는 당시 함께 옥설에 있었던 탈북 청년의 도움도 받았습니다. 어디나 연락 영부를 했던지 미국행 앞두고 있던 2008년 3월 아침 자신들을 관리해주던 관계자의 말도 달랐습니다.
아침에 내가 공항에 이제 그 꿈이 빨간 꿈이 있었는데 그 머리 동주고 너무 머리 아빠가 이제 저도만 택도 되겠어 이러더라고. 이제 우리 그래서 쓰는 분이 있었어요 한국 분이. 이제 그분이 책도 봐도 되겠다고 딱 그러더라고. 근데 이제 간다는 얘기는 안 하고 근데 이제 그 얘기가 나한테는 오늘 떠납니다 하는 군말로 탁 들리는데 그래서 내 동생도 오늘 우리 가는 말이네 딱 그런데 그날 저녁이 딱 빠지더라고.
도망자가 아닌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난민 신분으로서 세계 최강국의 보호를 받았던 1년이란 시간이 흘렀고 바로 그날 테레사 씨는 영어 사전을 덮고 미국행 비행기에 오르게 됩니다. 비오에 뉴스 장량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테레사 김씨의 사연은 다음 주에도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비어의 뉴스 투데이 2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지구촌 오늘 미국 대선 해설 여기 미국사가 방송되겠습니다.
역사 속 오늘 1941년 6월 2일 미국의 야구선수 루게릭이 사망합니다. 가난한 독일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난 루게릭은 미국 메이저리그 뉴욕 양키스에서 활약한 전설적인 야구선수입니다. 그러나 선수 시절 1939년 근육이 점점 힘을 잃어가는 근위축성 측삭경화증으로 은퇴했습니다. 그리고 37살의 나이로 사망합니다. 이 질환은 운동신경세포가 파괴되면서 전신근육의 진행성 마비와 위축이 생기고 발병 후 수년 내 사망에 이르게 되는 심각한 희귀 난치성 질환입니다. 야구선수 루게릭이 이 질환으로 사망하자 그를 기리기 위해 루게릭병으로 명명해 불리고 있습니다. 루게릭은 어려서부터 축구, 미식축구, 농구, 체조, 야구 등 거의 모든 운동을 했고 뛰어난 운동 실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고등학교 학생 시절 믿기 어려울 정도로 엄청난 활약을 보이자 뉴욕 양키스가 루게릭을 입단시킵니다. 1925년 팀 내 주전 1루수를 대신해 경기에 출장한 이후 14년 동안 무려 2130경기 연속 출장 기록을 세웠고 이 기록은 1995년까지 이어졌습니다. 당시 1927년도 스포츠신문은 베이브 루스와 루게릭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루게릭은 그리고 1939년 7월 4일 양키 스타디움에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란 제목의 유명한 은퇴 연설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날 양키스 구단은 루게릭의 등번호 4번을 영구 결번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는 메이저리그 야구 최초의 영구 결번입니다. 1886년 6월 2일 미국의 글로버 클리브랜드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결혼식을 올립니다. 1885년 남북전쟁 이후 최초 민주당 출신 미국 대통령으로 미혼으로 백악관에 입성했습니다. 처음에는 누이인 전직 교사 로즈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여주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다 글로버 클리브랜드 대통령의 친구이자 법률 파트너의 딸인 프란시스 폴섬과 결혼합니다. 이로써 백악관에서 결혼을 한 최초의 대통령이 됩니다. 글로버 클리브랜드 대통령은 또 백악관을 떠난 뒤 4년 뒤에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최초의 대통령이기도 합니다. 미국 역사에서 유일하게 연임하지 않고 두 번 대통령을 지낸 것입니다. 1888년 선거에서 재선에 실패했지만 4년 뒤 다시 대통령에 당선돼 백악관에 들어와 22대와 24대 미국 대통령을 지냈습니다.
이게 무슨 책이에요?
미국 역사 책이에요.
American history, are you still studying books?
미국 역사, 아직도 책으로 공부하십니까?
그 흑인들 있잖아요. 아프리칸 아메리카들이 백인들이 어떻게 흑인을 차별했나 이런 것들.
Are you curious about American history?
미국 역사에 대해 궁금한 게 무척 많다고요?
저는 일리노이주의 링컨 후보에게 표를 던지기로 마음을 바꿨습니다. 부군 중 생포된 흑인 병사들을 모두 노예로 만들어야 합니다.
전진하라! 남부의 깃발이 국회의사당 건물에 휘날리게 될 것이다.
American History. Enjoy listening through the radio. 미국 역사 라디오로 재미있게 즐기세요.
라디오로 듣는 미국 역사 이야기, VOA 이야기 미국사. 많은 애청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매일 세 차례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또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모든 프로그램의 다시 듣기와 실시간 청취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